우리가 금요일 저녁 우리 예수님의 기적, 성경에 나타난 기적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인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표적인데,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뭡니까?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이 영광이 어디에서 사용되었나 살펴보면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주님의 영광을 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구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구했다는 건 뭐예요? 주님 이곳에 임재해 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해 주세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 회막을 만들었을 때 그곳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구름이 회당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것은 그곳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영광이 신약성경으로 보면은, 신약성경 헬라어로 하면은 독사라는 표현인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곧 누구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보통 우리 연예인들이라든지 좀 유명한 분들이 상을 타게 될때 많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처음에 나오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의외로 제가 아는 뭐 탤런트 겸 약간 예능에 많이 나왔던 이광수라는 분이 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저 사람도 교회를 다니는구나. 그리고 이런 시상식에 나와서 저런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있고 내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 지금 명예 내가 이룬 것은 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져가십시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사람이 인간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와 그 다음에 영광을 올려드린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모든 공을, 모든 이룬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허락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가나의 그 기적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났다는 의미가 있고, 그가 하시는 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뭐 같은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의미도 있고, 동시에 예수님이 베푼 그 기적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것은 곧또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 기적이, 표적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러한 그 의미가, 표현이 바로 영광이라는 이 단어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이 교회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주님이 임재하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분을 믿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고침을 받는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기적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요한이 기적을 설명하는데 표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들을 통해서 생명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니까 그 생명을 누리라, 얻으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믿고 생명을 누리고 있다면 이러한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기적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삶이 뭐 그렇게 잘 나가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평안할까? 어떻게 저렇게 두려움이 없을까? 어떻게 저렇게 근심이 없을까?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이미 그 안에 기적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경험해야 될 것들을 이미 누리고 이미 경험하고 있으니까 기적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어떤 물질적인 부요함, 건강 뭐 그런 것도 좋겠지만 사람들이 어떤 물질적인 것, 건강 그런 거 다 가지고 있어도 마지막에 정말 원하는 게 뭐예요? 마음의 평안. 마음의 평안이에요. 마음의 평안. 마음의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또 확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그것을 누리고 있다면 뭐 기적이 있으면 좋겠죠. 기적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기적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기적에 대해서 기적이 안 일어나도 별로 그것의 의미를 안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궁극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물이 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이 왜 첫 번째일까?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사건이 요한에게 있어서 첫 번째 표적으로 중요할까? 왜 첫 번째 표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했을까? 이게 힌트, 이거는 뭐 우리가 여러 번역도 있고 여러 설명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해석해 가는 거죠. 그럼 어디서 이제 첫 번째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이 포도주로 변한 그 물이 뭐냐는 거. 이 물이 곧 무얼이 물이 무엇을 위한 어떠한 의미의 물이었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6절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그랬어요. 이 물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정결 예식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정결 예식은 곧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율법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곧 무엇과 또 연결되냐면 죄 씻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깨끗해지는 거. 이 정결 예식은 단순히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죄를 씻는 그 제사와 연결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통해서 나중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이 정결 예식이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예전에 바이러스 돌 때 흐르는 물에 한 5분 정도는 뭐 손을 씻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뭐 감기 안 걸리고. 근데 이 정결 예식은 솔직히 물도 아깝고 물도 없어서 그렇게 많이 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냥 물을 갖다가 탁 찍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흉내만 내는 것도 있어요. 물론 더러움은 쉽겠지만. 그러니까 물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외식적인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느 순간 실질적인 손 씻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법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율법, 이 물이 죄를 씻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관련되어서 포도주는 어떠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성찬 예식할 때마다 제가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함께 묵상하는데 읽고 성찬 예식을 하는데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신 것, 예수님이 언제 제일 처음으로 이 성찬 예식을 하셨어요? 유월절에 잡히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제자들에게 이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언약과 관련되어 있어요. 새 언약, 온전한 죄 씻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공생애의 제일 처음 시작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은 곧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처음과 끝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무리해서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연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너무 이거는 뭐 과한 해석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 왜 가나의 혼인잔치가 중요할까? 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게 중요할까?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사역의 처음에 왜 요한이 이것을 표적으로 기적으로 기록했을까? 왜 물? 왜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물? 그리고 왜 이것이 포도주냐? 그리고 이것이 또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이 포도주가 또 무엇의 상징이기도 하냐면 풍성함.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때에 정말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들에게 풍성한 것을 누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구약의 말씀이 먼저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 회복의 상징이 그 먹는 포도주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표적이 첫 번째 표적이 표점표의 첫 번째 표적이 포도주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날 예수님이 주실 풍성한 그 삶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냥 뭐 고통스러운 거 고난만 생각하는데 그 십자가는 단순히 고통 고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함, 풍성한 삶, 정말 기쁨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9장 13절에 보면 이 포도주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그랬어요.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린다 그랬어요. 이 포도주가 풍성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잔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오실 때 그들에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을 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사야 25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이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정말 맛있는 포도주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냥 그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물론 또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 뭐 좀 그런 것들만 기억하기 쉬운데 그런 것만 기억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 잘못하면 벌받는다, 징계받는다, 혼난다 라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나요 안 나요? 혼나 보셨어요 안 혼나 보셨어요? 안 혼나 보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렇죠? 근데 뭐 얘기하다 보면은 다들 힘들고 어려울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혼내셨는구나, 그래도 감사합니다, 내가 더 큰 죄 짓지 않게, 내가 더 큰 죄를 이렇게 짓고 정말 완전히 수렁에 빠지지 않게 나를 이렇게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잘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하나가 다 분명한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먼저 좀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을 먼저 살면 기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러한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주시기만 하면, 기적을 주시기만 하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면 그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가 좀 기대했던 그러한 것들이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전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것을 주시면 내가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에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 그랬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정말 먹고 마시는 것,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최소의 조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최소의 가장 작은 것, 그 시작부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적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원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미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러한 놀라운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구약 성경에서 이 혼인잔치는 무엇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나타나는 상징적인 어떤 모임이고 파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가장 그 즐거운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혹시 이렇게 유대인들 결혼식 하는 것 보셨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밤새도록 축제를 합니다. 춤을 추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혼인잔치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막 한 20-30분도 안 되는 순간에 그냥 뭐 입장, 퇴장, 뭐 사진 찍고 부케 던지고 모여가지고 밥 먹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도 좀 우리 2세들 결혼식 가면은 그 결혼식보다도 결혼식 다음에 있을 좀 그런 어떤 그 축제가, 파티가 더 크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런 것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 혼인잔치의 가장 근사한, 근접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를 이 혼인잔치에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어요.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와 같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 중에 하나인 그 인도의 어떤 부자가 결혼식을 하는데 여러분 보셨어요? 몇 천만 불을 들여가지고 몇 천만 불을 들여가지고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한 2박 3일, 3박 4일 정도 해가지고 일주일 정도 막 초대해가지고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러니까 이 결혼을 얘기하는데 어떠한 그냥 평범한 결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축제, 최고의 어떠한 그 가치 있는 것을 이렇게 혼인잔치에 비유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 그 순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거룩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누구나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누구나 갈 수 있는 혼인잔치이지만 청함을 받는 것은 또 중요한 거죠. 우리가 아무나 초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식 할 때 막 초청장을 보내는데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에 관계된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 좀 자리가 한계인데 있을 때 좀 얘기했을 때 애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친구들, 자기 아는 사람들을 해야 되니까 엄마 아빠 사람들 나하고 관심도 없고 나하고 중요하지 않으니까 최소화로 하라고 그러고 하면서 아주 그냥 식구들만 하고 자기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막 초대하잖아요. 트럼프 뭐 결혼잔치는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취임식 하면서 보니까 뭐 한국에 있는 정치인들이 초청받았다고 막 뭐 큰소리치고 갔는데 그게 초청받은 것이 아니라 입장권 사가지고 간 거 아니냐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좀 말이 많았어요. 정식으로 초청받았다는 것이 거기 메인홀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체육관에서 하는 그냥 야외에서 하는 것 중에 그 자리 하나 입장권 하나 받은 걸 가지고 초청받았다고 얘기하고 하지만 그렇게 초청받은 것만으로도 아주 국회의원들이 아주 그냥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혼인장치에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우리가 청함을 받고 거기에 초대되어서 거기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러니까 이 기적이라는 것이 첫 번째 기적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이 어떤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뭐 그런 것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첫 번째 그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 첫 번째 기적이 병 고치는 것, 귀신이 쫓겨나는 것, 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율법의 완성, 정결 예식에 사용되어지는 그 물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의 빈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를 이곳에 보내셨고 그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천국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한 여러분들, 우리가 기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을 기대하겠어요? 막 병자가 고쳐지고 그 다음에 막 무리를 걷고 막 그런 어떠한 것들, 귀신이 쫓겨나는 것, 뭐 그러한 것들,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뭐 그러한 것들도 되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삶,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큰 기적은 뭐냐면 여러분 내 삶의 어떤 상태, 내 몸의 컨디션, 뭐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기적은 마음이 고쳐지는 기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이 고쳐지는 기적은 나타나진 않아요. 드러나진 않아요. 그런데 누구만 아냐면 자기는 알아요. 마음이 고쳐지는 것, 마음이 회복되는 것. 여러분 마음이 고쳐지고 마음이 회복되는 것은 정말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누구를 설득하려고 막 말을 해요. 막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잘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꽉 닫혀 있으면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변을 보면 마음이 다친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희 목사인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마음을 열어주세요. 주님, 어떻게 하면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물론 나의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에,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가 정말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수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수로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넘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넘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나누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